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대경 목사님 나오셔서 바닥에서 희망을 갖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영상을 보시고 간증을 보셨지만 저도 이번 선교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도전을 드릴 것은 보고 앉아서 감동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시면 좋겠다. 저를 보시면 단기 선교 갈 때보다 4kg나 빠졌습니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몸무게가 저에게 그리 가르쳐주는데요, 정말 영적 위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도전 받으셔서 올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과 함께 또 그런 기회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바닥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통째로 텅 비어 있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설교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야? 너는 인생이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니?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배고플 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직 아이들은 어려서 인생이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 동역자분들께서는 인생의 바닥, 인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손에 잡힌 것은 없고 뒤를 돌아보니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다 치우쳐서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 그 작은 신음만이 가득한 그 상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나오미가 왔대. 들었어? 나오미가 왔대. 잘 살려고 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대. 아우, 그 모습이 거질 것 같아. 나오미가 잘 살려고 나갔는데 거질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대.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저 나오미 옆에 여인은 누구야? 아니 모압 여자를 데려왔네. 어쩌려고 저럴까? 사람들은 웅성웅성되며 나오미의 불쌍한 모습에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군됨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더 이상 행복이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부르라. 나는 망했다.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두라. 행복이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울 만큼 마라, 쓴물이 되었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텅 비어버린 상태의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지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과 희망은 그 비어버린 바닥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을 잡을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수군되고 모두가 다 에그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두 주 전에 의료선교팀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과테말라 산지에 있는 마야 원주민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가난한 모습을 보았어요. 어쩜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 그때의 의료선교를 오래 하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이 가난하여 참 슬픈데, 정말 이들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는데, 예수를 몰라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슬프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가난은 도울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시다. 그 한마디가 우리 선교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아무리 바닥의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일주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kg나 빠졌다고요.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역시 이 지독한 바닥의 삶을 살았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바닥 대부분은 고난을 의미할 겁니다.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 괴로움으로 이름을 바꿨던 그 나오미의 절망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 1장 전체를 잠시 스케치해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잠시 보시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 더 이상 빵이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잘 살아보라는 희망을 베들레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할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메마른 환경에서도 팍팍한 삶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같은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당장 지금 먹을 빵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그 약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머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자, 가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는 내 가족을 지키겠다. 저 모압 땅으로 가자. 그때에 아내인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모압 땅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다려봐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가장의 권위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이혼이요. 아,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근거해서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본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오직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과 빵을 구한 이 가정의 결말은 냉혹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살 길이 열릴 거라 했던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남겨진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10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빵을 얻으려다 삶의 기둥들을 모두 잃어버린 이 가정에는 결국 늙은 나오미 가부와 두 이방 며느리 가부들만 남게 되었어요. 희망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파산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1장 6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십수년이 지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온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녀의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마음과 시선은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냉혹한 현실이 여전히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인생의 바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겼다 해서 그 당장 처참한 현실이 행복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마법처럼 당장 풍성함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바로 잡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그 깊은 절망이 묻어나는 장면이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가려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로 너희로 하여금 돌볼 수가 없구나. 내 남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 이 모양이 되었다. 너희가 나 같은 노인네와 같이 가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는 갈 것이나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다시 가정을 이루거라. 나는 망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철저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내려왔지만 그 밑에 더 캄캄한 지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미와 같은 난정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결단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썼지만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한 그 인생의 바닥 같은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새로운 꿈이 있었죠? American Dream. 더 좋은 교육이 있을 거야.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야.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실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쉽게 진행되는 일들이 이 미국 땅에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미국에 왔을까? 후회가 섞인 질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15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30대 초반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했어요. 미국 오고 3개월 만에 아버님께서 식도암이 생기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돈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아내가 출산을 하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또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먹어요. 계속 먹어요. 언제까지 먹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서면 배고프대요. 어제 유스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제가 내일 설교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 자라 했는데 아빠 배고프지 않아? 많이 먹어요. 살림은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제가 스시집에서 일을 했어요. 한 시간에 8불을 받았습니다. 스시를 서빙하다 그 스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제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없어서 손님들이 남은 스시를 뒤로 가져가서 하나 둘씩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살아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미국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뭐하러 오냐 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발이 나는 날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닥이었습니다. 불효였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고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어요. 미성숙했던 저는 그 고난을 신앙으로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것을 매일 후회했어요. 정말 매일 후회했어요. 차를 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는 항상 눈물이 났습니다. 왜 미국에 왔을까? 그 눈물로 운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캄캄한 지하 같은 바닥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그 바닥에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헉헉대는 그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저의 의와 못난 자아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바닥이었기에 저는 또 하나님과 이전보다 친밀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개월간 제자반을 인도했습니다. 제자반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정했어요. 행복한 제자반. 공부는 힘들지만 좀 행복하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제자반에 참여한 훈련생 자매님 중 한 분이 제자반 시작하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항암과 재수술, 방사선 치료를 공부하시는 중에 내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던 병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면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는데 없던 병도 있던 병도 없어지고 없던 병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9개월 내내 치료를 받는 과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반에는 그래서 익스큐즈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저렇게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정말 9개월 동안 결석도 없고 숙제를 내지 못하는 분도 없이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 자매님을 수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제자 훈련했다고 더 나아진 건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살겠다. 이제부터 시작이자 아자. 치료식 내내 제 눈물을 멈추지 않게 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7장의 섭리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아래 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그 모든 일이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확신에 있다.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오늘 룻기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왔지만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눈물 흘리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가장 비참한 바닥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이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인생의 바닥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바닥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룻기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행동했어요.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옴,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장에는 이 돌아옴, 슈브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회귀하여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절과 11절과 12절과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고요, 6절과 7절과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똑같이 슈브가 사용되어지는데 나오미 본인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절망의 슈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희망의 슈브, 돌아옴을 오늘 룻기 1장은 이야기합니다. 왜 10번이나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돌아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텅 비었을 때, 당신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당신은 어디로 슈브 돌아갈 것입니까?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손에는 물질도 명예도 풍족한 은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된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7절에 보시면 읽진 않겠지만 며느리를 떼어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이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너무나 창피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단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실제로 돌아가지만 눈치 없는 며느리 룻, 16절 보시겠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며느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남편도 죽고 자식, 아버지 다 죽고 물질도 없는 저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서 갈 수 있겠습니까? 멸시받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래기 국물도 먹지 않고 하물며 시리얼도 먹지, 시리얼은 빼겠습니다. 시어머니, 어느 누가, 어느 며느리가 아무것도 볼품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척에 친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어찌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며느리 룻은 그 처참한 바닥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는 길에 이방 여인을 놓고 올려 했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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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라오지 마라. 룻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실패한 인상처럼 보였던 그 나오미가 언제나 희망을 가지 살았고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며느리 룻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나오미의 인생을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그저 나오미의 삶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룻기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일 텐데요.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데려오시고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반악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바닥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바닥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자녀의 삶도 몰라요.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시민권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의 진로가 보이지 않고 내 사업이 보이지 않고 내 노후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885년 조선 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조선 땅은 절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병이 걸려도 약이 없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따뜻함을 몰랐던 그 차가운 바닥 같은 곳에 몇몇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조선 땅은 오늘날 희망을 갖고 이 KSPC를 보십시오. 5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 여름마다 단기 선교로 수많은 협력 선교사와 파송 선교사를 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희망이 가득한 오늘을 우리는 주목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끝내 마라, 쓴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쓰리 쓴 인생이 은혜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쓴 인생이 없습니다. 손자를 품고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 상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인생의 바닥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등져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처참한 바닥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지만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생활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신분이 막혀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업적들이 무너질까봐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드리고 싶어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저 슉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 저는 다시 미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자녀들과 함께 짐을 싸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미국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닥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사람들이 잘해 잘해 좋아 좋아 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정말 이게 바닥인가? 이게 나의 삶의 끝인가? 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 바닥에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 사랑 나눴을 때에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KCPC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순간에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요. 아, 나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하는 그 순간에 일일 일대경이라고 매일 제 방에 찾아오시면서 저를 격려하는 공동체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Promised Land 유스그룹 사역자들은 저에게 좋은 동역자라고 칭찬도 해주셔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저는 중보기도부와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고 6공동체와 8공동체를 만나는데 그들의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중보기도실에서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새가족이 오면 내 가족이 온 것처럼 환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선교를 갔더니 휴가를 반납하고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더 섬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실 때에 그 바닥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산다면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바람처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바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KCPC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의 주신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